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을 찾아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 개신교를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시대에도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개혁하였을까요?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 종교개혁 하면 흔히들 이제 1500년대에 일어난 루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사실상 원래는 종교개혁은 의미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상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밑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배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은 사탄에 의해서 계속 조장돼가지고 계속 배교가 커졌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루트가 솔라 스크립츄라 했던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결국은 개혁의 기본 의미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줄곧해서 개혁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결국은 개혁이 필요 없는 것을 이제는 배교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창세기에 그 아담이 이제 범죄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나타나는 잘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미혹을 줬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어떤 그 미혹에, 즉 그것은 진리가 아닌 가라지죠. 그런 거짓의 어떤 가르침을 뿌렸을 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면서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인데 아담에게 너는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제거하고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 아마 종교 개혁이 있지 않아야 되냐, 우리 개개인의 그래서 날마다 그 사단이 뿌리는 거짓에 대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심, 탐심, 그 죄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살인까지 하는 어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다 뽑아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계에게 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아멘. 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늘에서 살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구약시대 때부터의 그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종교개혁의 역사였다.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루터부터 이렇게 잡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계속 배도와 또 그것을 개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성경을 보면은 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그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여러 사실상 개혁자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이 선진들이 나와서 그 시대의 부패한 종교와 타락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요시아 왕은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때 그 시대 때 부패된 그러한 종교와 타락상들을 개혁한 그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열왕기와 그 22장 그 이하로 이렇게 쭉 23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 중에서 참 선한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뜻을 순종한 왕이었잖아요. 그는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왕위에 있은 그 8년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신의 산당을 다 이렇게 훼파하고 아세라상 목상들이나 그 새기기나 새겼던 그 모든 부어 만든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이 요시아 왕은 그 여호와의 전이 그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둬가지고 많이 그것이 퇴락해졌잖아요. 근데 대지상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수고하다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아 왕과 온 유다의 대변혁을 갖고 온 사실상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의 그 율법책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아 왕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책을 그 봄으로 인해 갖고 이 요시아 왕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사실 그 언약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모든 말씀들을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개혁성경에는 순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열왕기하 23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유다 왕국의 이제 대부흥과 개혁이 왔던 거죠.
그게 참 성경의 역사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보고 정말 이 필요한 것이 왜 이렇게 훼파되고 황폐화되었는가 그걸 탄식하면서 마음을 찢을 때 각자의 심령이 마음이 찢겨져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주고 찢겨진 마음으로 일어설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선다는 사실이 참 굉장히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걸 보면 성경만 봐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이 세대는 아무리 봐도 황폐돼가고 정말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각자 각 개인들 자기 오를 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만 가득 차고 우상 숭배도 온갖 이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가득 찬 기독교 이게 참
특별히 그 요시아 왕이 한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동안 제대로 못 지켜왔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잠깐 이렇게 지킨 기록은 있지만은 온전히 이 유월절을 회복한 그것은 요시아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경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이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고 사실상 그 애굽에서 불러낸 죄로부터 불러낸 경험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줬고 온갖 그러한 예언의 일을 다 해도 주님이 봤을 때 불법을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대에 그 많이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계속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회복에 대해서 이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이란 뭘 회복이냐고 생각하면은 자기네 자신의 상한 감정의 치유, 회복. 자신의 그런 것들이 회복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아까 종교개혁이 뭐냐고 말씀하셨지만은 종교개혁은 이 땅의 진리와 오류의 정말 대쟁투의 싸움터의 장인데
그렇죠.
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오류가 뿌려지는 상태를 회복하는 거 진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회복인데 많은 분들이 대개의 경우 자기의 그런 상한 감정이라든가 영적 상태 그런 회복에만 치우쳐져 있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 아담 때부터 이미 우리에겐 올바른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걸 이제 잃어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담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제 마음에 돌이켰죠.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배교로 가고 작은 아들은 정말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중했던지 양치는 자가 될 정도로 정말 그 귀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전히 배교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들은 계속 있고 그런 가르침들은 이미 처음부터 있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아벨의 믿음이고 셈의 믿음, 셋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 자체가 지금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는 점이 성경에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류나 어떤 신학적 교리를 통해서 말씀과 어긋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담이 지연받은 그 거룩한 성품으로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종교개혁이 아니냐. 아까 전에 요시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요시아는 그 열왕기상 그 13장 2절에 우리가 더 잘 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우상 그러니까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애교하는 어떤 그런 걸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요시아라는 이름의 다윗의 자손 요시아가 와서 이 단을 해파하고 다시 회복할 거다는 그 말씀 그대로 아까 요시아의 계획이 있었을 때 요시아가 정말 이렇게 유다 왕이었지만은 유대 땅에 모든 계획을 하고 심지어는 북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게 있는 산당을 제하고 산당에 있는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이루시고 지금도 사단은 늘 가라지를 뿌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뿌렸는데 또 가라지를 뿌렸지요. 그래서 중세기 때 그 많은 그 오류들이 지금까지 개신교회도 아직까지 남아서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중단되어서 지금 이 지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거룩한 계명은 그냥 다 십자가로 폐했다라고 한 예를 우리가 히스기야를 잘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 당시 때 심지어는 그 유대 백성들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세웠던 노뱀 알잖아요. 그 노뱀을 그들이 크게 다 분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건데, 오늘날에 십자가만 믿으면 다 된다는 어떤 그런 사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계명을 지킨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말씀은 그냥 믿기만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율법에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매도하고 그것을 이단시하고 심지어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 종교개혁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가라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가라지를 뿌린 거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믿기만 하면 되지.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참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젖어서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걸 경시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해하는 거는 성경을 진짜 오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가라지를 뿌리는 게 우리의 구원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거는 정말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또 기독교는 말씀 종교, 성경 종교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가 번복될 수 없는 법이고 생명이냐 사망을 결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지가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가라지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성경의 또 다른 예가 모세가 파라오에게 그 비난받은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했을 때 파라오는 왜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그들이 왜 이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왜 쉬도록 왜 3일길 가야 하냐, 안 된다라는 게 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모세의 그 선택이 결국엔 이 파라오로부터 비난받는, 그리고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 이렇게 보면은 종교교육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고 계명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 결론이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히스기야의 그 개혁 속에서 십자가 형상, 이 저기 뭐 노뱀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겨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상이 가장 많이 지금 이제 들어있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예. 로만 카톨릭 안에 지금 현재 부어 만든 형상들이 가득 차 있죠, 실제적으로.
그거밖에 없죠.
네. 물론 뭐 절에 가도 부처 형상이 있고 온갖 형상이 있죠. 뭐 그거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그것은 해파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똑같이 요시아 시대 때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 있었던 그러한 개혁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우상들이 항상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항상 해파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 의미다.
네.
또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성전을 재건한 그런 위대한 또 지도자가 있었죠.
네. 예, 그 구약의 에스라서하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성전 재건하는 그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상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이제 그 메대 바사왕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역사가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 이게 바로 현 시대의 종교개혁의 운동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걸 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상태에서 돌아오냐.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섞인 거, 오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비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상태. 그런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는 거. 그게 성전 재건 건축 역사에서 영적으로 현재 이어지는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귀한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화 되어서 거기에 안일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거기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포로 귀한 명령을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갖고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을 보면 실제로 바벨론 온갖 오류들, 포도주들이 다 이 교회라는 이름 안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사상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아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게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로 가득 찼거든요. 성전에.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 바벨론의 포도를 잡혀온 게 육신이 잡혀온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영적이 잡힌 건 문제라는 외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많은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고 많은 종교단체에서 얘기하지만 멸망이 후련히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은 여전히 지금도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내 백성에게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부르는 게 계시록 18장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침을 해야 될 개혁자들이 바로 요시아 왕이고 느헤미야 왕이고 에스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당시 때도 그들이 율법은 가졌지만은 그 율법의 그 참 정신 사랑, 그 자비, 인애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들이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리 그 광야에서 외친 그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함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계획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하는 회개가 결국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의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안 빠졌죠. 심지어는 매일마다 이렇게 저녁에 또 8시나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기도했고 했지만 정말 참 삶에서의 어떤 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한낱 공허한 미아리가 되더라는 게 기도 자체도 그리고 그 오히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공로가 되어가지고 새벽기도 새벽 제단을 쌓아서 마치 그 많이 써먹는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어떤 그런 정말 말씀의 어떤 그 진리와 너무도 엄뚱 다른 그런 가르침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도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의 우상으로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 된 걸 보면은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괴력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때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그 교육계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계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들에게 계획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23장인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코아 있을 진저라고 항상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해요.
맞아요.
네,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실 테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에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의를 못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연구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간절한 그 절절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욕을 잘하시나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절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평안을 갖고 있을 때에는 혼돈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벨론 안에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진리가 올바로 증거됐을 때 비로소 그들은 혼돈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마취에서 깨어지면서 혼돈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혼돈, 혼란을 바벨론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와 기별이 증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가 빛을 딱 보고 분리해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저희가 이 전하는 이 진리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들어 이렇게 전해보면은 엄청나게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아 저게 혼잡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혼잡하다는 걸 느끼면은 기회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잡하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현재의 상황에서 나의 오류와 나의 그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뒤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은 개혁이 아니죠, 사실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변혁을 유도한 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이 땅의 왕권이나 이 땅의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그 각 사람들의 심령에 호소한 거거든요. 사실 충격을 줄 사람에게는 충격을 줘야 하고 과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걸 가지고 있는 그랬는데도 안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케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은 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그 별로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고 완전히 변혁을 완전히 개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이 탈취한 것을 다 몇 배로 돌려주고 자기의 것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정도로 이런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 오신 계획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가르치는 이 바벨론의 오류 가운데 가득한 이런 잘못된 교리들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 갈수록 다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다 타락해 가잖아요. 이게 그것만 봐도 정말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할 게 전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그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그 결과를 따라오는 신앙적인 부분과 개혁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전해지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까 요시아 왕이 심령을 찢었듯이 진정한 그런 결정적인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생각해 보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 생각하면 그 핍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은 각자 불려진 그 제자들은 제자들의 현재 상황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부자 가는에게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랬을 뿐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화형당하면서 참수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 정치적인 욕망, 오늘날 심지어 기독교에서 뭐 정치 운동한다 뭐 이런 것들 사실상 그게 얼마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사실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아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왈덴스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왜 이분들이 왈덴스인으로 불렸나? 이미 4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게 왈덴스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다 보니까 피난해서 가다 보니까 스위스,
알퍼스,
프랑스 이 중심에 있는 알퍼스 산맥의 그 험준한 곳에 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쫓겨나서 산 꼭대기 이런 계곡에 바위 틈에 숨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가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매매가 금지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사회활동 자체를 억압당하고 아예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방당하고 국가에서 추방당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유롭게 기쁨으로 맞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아주 계획의 정신이 가득 깃들어 있었다. 심지어는 왈덴스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들의 신앙은 확고하고 온갖 오류에 타협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미 뭐 중세 시대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계속 다 들어왔죠 교회에. 그래서 뭐 원제설이라든가 뭐 예정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불멸설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교회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성상 숭배 막 십자가 이런 것도 숭배하게 되고 성인들도 숭배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요시아 때의 그런 온갖 우상들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거부했죠. 심지어 유아세례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의 박멸될 정도로 박해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그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역사는 성자의 어떤 그 기록이기 때문에 정말 왜곡된 것이 참 많죠. 우리가 십자군 전쟁만 보더라도 그 이면에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종교개혁은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감추어놓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고 그 사도 바울을 통했는데 이 죄의 비밀이 불법으로 비밀스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감춰져 있는 모든 오류와 죄와 잘못된 것을 밝힌다는 거죠. 계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숨어있는 왈덴스인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계속 전수시키면서 빛을 밝혀왔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삶은 철저한 개혁자의 삶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종교가들과의 말 한마디 가지고도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저한 개혁적인 어떤 그 신앙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온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되면서 또 세계에 흩어져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결국 그때 당시에 그 사도들이 전했던 건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오류들과의 또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은 결국 애맞고 투옥당하고 사실상 그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고보는 최초로 이제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다 그 종말이 다 그냥 순교를 당하고 뭐 다데오나 아니면은 그 도마 같은 경우에는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역사는 계속 그런 종교 개혁이 반복되는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개혁을 한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또 이 개신교가 탄생한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요한 웨슬리나 이런 또 훌륭한 분들도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 아주 가장 큰 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것이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이후에도 역시 성경을 최고 권위로 두기 시작함으로부터 그게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성경을 너무 라틴어로만 신부들만 쫑알쫑알대고 전혀 모르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은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위클리프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위클리프는 이렇게 아주 과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제목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영향을 미쳤는데 루터도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사실 막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태리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정이 되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잘못된 오류들은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 반발로 막 죽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앞시대에 살아간 많은 그 개혁자들의 사실상 은혜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역사 속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해오고 이 믿음과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해오지 않았다면 진리를 전수해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의 경험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없었을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우는 개혁자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온전한 진리, 참된 복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가 개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